마태복음 4번 메시지 왕의 조상들과 신분 네 번째.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 따른 그리스도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말씀의 이 부분이 우유나 고기가 아닌 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있는 모든 요점들은 우리를 뼈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울 것이며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음. 마태복음 1장 6절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단 또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말하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역대상 3장 1절과 5절을 읽어본다면 이 사람들이 다른 두 사람들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은 다윗의 아들 나단, 곧 마리아의 조상의 계보인데 비해 마태의 기록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곧 요셉의 조상의 계보입니다. 한 계보는 마리아의 노선, 즉 아내의 노선이며 다른 계보는 요셉의 노선, 즉 남편의 노선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들은 동일한 선조로부터 두 가계로 이어졌습니다. 한 가계는 솔로몬의 가계이며 다른 가계는 나단의 가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두 가계들의 후손인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했으며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과 나단 둘 모두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그분이 두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닙니다. 그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와 그의 후손 요셉의 결혼을 통한 간접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솔로몬의 자손일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거듭하여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솔로몬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은 성취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나아갑니다. 르호보암에게서 다윗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해, 즉 그리스도를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에 속한 왕국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자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온 왕국이 해체되었다면 다윗의 왕좌를 계승할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있는 어떤 지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보존하셨습니다. 외관상 그 지파는 다윗을 위하여 보존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존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후에 다윗의 왕국은 두 부분, 즉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리우는 북부와 유다 왕국이라 불리우는 남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리우는 북부는 우주적인 이름인 이스라엘 왕국으로 불리웠는데 이는 그 왕국이 이스라엘 열 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며 남부는 지방적인 이름인 유다 왕국이라 불리웠는데 이는 그 왕국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중에서 어떤 명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국을 더 좋아하는데 이는 그것이 무언가 우주적이고 대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유다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그 왕국이 너무 지방적이고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 왕국보다 우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외된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구약에 있는 다른 모든 항목들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으며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처음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교회는 둘이 아니라 아마 2000개 이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선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노선 밖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을 위하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순수하게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위하여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을 위하여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선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쪽 왕국, 즉 더 크고 더 우주적인 왕국의 어떤 왕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음. 8절은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을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리아요 라고 말하는 역대상 3장 11절, 1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역대상에서 발견되는 세 세대, 곧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람의 후손들을 부패하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과 요람과의 악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쪽 왕국의 왕이었으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완전히 우상들과 관련된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귀와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들은 딸을 낳아 유다 왕들 중에 하나인 요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요람에게 우상 숭배와 우상들과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족은 부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요람 자손의 3대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끊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마다 자신을 부패케 하고 3, 4대 동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람 왕의 3대가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되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우상들과도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결코 우상 숭배를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음. 11절은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을 요시야의 아들들은 둘째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라는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한 세대, 곧 여호야김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애굽의 바로에 의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바로를 위해 세금을 늑봉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애굽과 매우 밀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이 두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에 관계되거나 세상에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외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 요셉의 마리아와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간접적으로 관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포로들도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계보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고냐는 이 계보에서 왕으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포로된 기간 중에 태어났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의 예언에 따르면 여고냐의 자손들은 한 사람도 다윗의 위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윗의 위에서 끊겨졌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고냐의 직계 자손이었다면 그분은 다윗의 위에 대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여고냐의 자손들이 다윗의 위에서 제외된다고 말하지만 다음 장 5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가지, 곧 다스리고 형통할 한 왕을 일으키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가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여고냐의 직계 자손은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위를 물려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음. 12절은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을 여고냐의 아들들은 스알디엘과 부다야와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라고 말하는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형제인 부다야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그의 조카로서 그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후사인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의 후사가 되는 아들을 낳기 위해 그의 아내와 결혼해야 함을 말하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따른 경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신명기 25장에 그러한 규례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조차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계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나의 인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인도자였습니다. 포로로부터 이러한 돌아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구약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무도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가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도록 명령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과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 안에서 행하는 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당신에게는 괜찮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에게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베들레헴으로 이끌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 안에서 행할지 모르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결코 인성 안으로 태어나실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가 이르렀을 때 얼마의 이스라엘 사람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유대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오시기 위해 그분의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얼마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포로된 백성들 중 얼마가 그들의 포로됨으로부터 합당한 교회 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음. 여기 계보는 야곱은 요셉을 낳으니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 3장 23절은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가의 기록은 법에 의하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눈의 문자적인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실제로 헨리의 아들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그의 아들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아버지인 헨리의 사위였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8절과 36장 1절부터 12절에 따른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 구절들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만일 어떤 부모가 기업을 물려줄 후사로 아들이 없다면 그 기업은 딸들에게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딸들은 그들의 기업을 그 지파 안에 지키기 위해 자기 조상의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이 없다면 우리는 왜 그러한 기록이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규례의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임을 보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낳은 그 처녀딸이 그러한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부모에게 아들이 없어서 마리아가 자기 부모의 유업을 상속했으며 같은 유다지파 사람 요셉과 결혼했다고 믿습니다. 민수기 27장과 36장에 있는 규례조차도 그리스도의 계보와 관계 있습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온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심. 이 시점에 이르러 이 계보의 기록은 앞에 언급한 모든 사람들처럼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이고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요셉에게서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남자이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는 여고냐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태어나셨다면 다윗의 왕위에서 제외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였고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은 그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했으며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그리스도의 계보에 두 계열을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주는 도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이며 마지막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서 아담으로,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후에는 두 계열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계열은 나단에서 마리아로, 둘째 계열은 솔로몬에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두 계열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을 들여 이 도표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결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그 계보는 한 노선이고 다윗부터 예수까지는 두 노선이지만 이 두 노선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마리아에 의해 태어나신 예수는 예언들, 곧 여자의 씨에 관한 예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예언,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씨를 갖게 된다는 예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과 동일한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예언, 유다에게 하신 왕의 지파가 되리라는 예언, 다윗에게 하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의 출생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성취했지만 그분은 여고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고냐의 후손들이 여전히 왕의 혈통의 노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왕의 혈통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고냐의 후손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외관상 그리스도는 왕의 혈통의 계열로 보이는 여고냐의 자손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일을 안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역사, 즉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 원칙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이 우연한 것이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 곧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손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종종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원전 20세기에 이 땅에 두지 않고 20세기에 두신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당신은 나를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온 이 땅의 한 곳에 두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리스도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얼마 후 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와의 관련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마리아. 이제 우리는 처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처녀인 그녀는 이 계보에 언급된 다른 네 여인들과 다릅니다. 마리아는 순결했고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이 계보에 언급된 거룩함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 마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라는 어구를 사용합니다. 누가의 계보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는 누가복음이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왕과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셨음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요 메시아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는 유쾌한 새 이름들, 즉 하나님의 귀에 달콤한 이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한 생명을 대표하고 다윗은 십자가의 처리 아래 있는 생명을 대표하며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생명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성 안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세 종류의 생명을 통해서입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복음 전파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인성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믿음과 십자가의 처리 아래 있는 생명과 주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생명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인성 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다윗까지와 다윗부터. 다윗은 열조들의 세대의 마지막이고 왕들의 세대의 시작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열조들의 시대를 마감하고 왕의 시대를 시작한 하나의 경계표로서 사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로잡혀갈 때까지와 사로잡혀간 때부터. 타락의 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대를 나누는 경계표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포로됨 그 자체가 하나의 경계표, 즉 수치의 경계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계표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세대를 위한 경계표로서 어떤 사람도 유용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14세대의 세 그룹. 17절은 14세대의 세 그룹을 언급합니다. 14이라는 숫자는 열에다 넷을 더한 것입니다. 넷은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우리는 땅의 네 모퉁이와 사방의 바람을 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충만한 것의 10분의 1인 11조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우리는 열 처녀를 봅니다. 당신의 두 손과 발을 보십시오. 당신은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의미하며 열넷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열네 세대의 세 배는 3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충만한 피조물들과 연합하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3일 하나님의 인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입니다. 이 계보는 세 부분, 즉 열조의 부분과 열왕의 부분과 포로된 자들과 회복된 자들을 포함하는 일반인들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열조들의 부분과 부합되고 아들 하나님은 열왕의 부분과 부합되며 그 영 하나님은 일반인들의 부분과 부합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넷의 세 배는 3일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들과 연합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 3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들과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3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유다, 보아스와 오벳, 이새와 다윗을 통과하시면서 여행을 하셨고 많은 다른 세대들을 거쳐 마리아와 요셉에 이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3일 하나님이 모든 세대들을 통과하여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14세 세배는 42입니다. 40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의 수입니다. 그리스도는 42대이십니다. 42는 시험 후의 안식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3장 5절부터 4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2 지점들을 통과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42 지점들을 통과하는 모든 길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련당했고 유혹받았으며 시험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2 지점들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안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장래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42달, 즉 3년 반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 42달은 마지막 7년, 즉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언급된 마지막 이레의 종결 부분이 될 것입니다. 70이레가 있는데 처음에 7이레와 그 다음에 62이레와 마지막 이레로서 매 이레는 7년을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7년의 후반, 즉 42달의 기간은 대환난이 될 것이며 그것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2달이 마감될 때 왕국이 올 것이며 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의 때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유혹과 시련의 세대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되기 위한 42대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충만한 만족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역대서에 있는 역사를 읽어본다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사실상 45대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42대만을 기록했습니까? 45대에서 저주받은 세 세대와 부적합한 한 세대를 빼고 다윗을 두 세대로 함으로 그 세대는 각 14세대인 세 시대로 구분되는 42세대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생명의 수업일 뿐 아니라 또한 성경 연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록이 역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리에 따른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 반면에 요한의 기록은 역사에 따른 것인데 이는 요한이 역사의 사건에 따라서 그의 복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 계보는 45세대이지만 마태의 교리적인 목적에 따르면 그것은 42대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될 때까지 14대요, 포로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말함에 있어서 교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부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세대들이 생략되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며 네 번째 세대가 또한 자격이 없으므로 끊겼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람이 있었으니 곧 두 배의 자격을 갖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를 여는 두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직분을 이끌어왔는데 이는 그를 통하여 왕국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두 세대로 계산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 각각 14세대를 가진 세 부분 안에서 42세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까지라는 말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모두 77세대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로 전진해 내려오면서 이어집니다. 모든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41세대뿐이므로 목표가 없고 완성이 없고 결론이 없습니다. 40일은 좋은 수가 아니므로 우리는 40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들의 목적이요, 완성이요, 결말이요, 완전케 함이요, 온전케 함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다면 이 모든 예언들은 헛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 빛과 생명과 구원과 만족과 치유와 자유와 안식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이 함께 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신약 전체는 이 놀라운 분에 대한 완전한 설명입니다. 27권의 신약,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